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3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벌어진 두 번째 전쟁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맨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전쟁이 벌어졌던 상황, 전쟁이 벌어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사울이 어떻게 처신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행동과 관련해서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나오는 12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은 13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다 심판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준엄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주 간단해요. 행동에 대해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평가를 들만한 죄를 저지른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라면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런 평가까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죽을 지경을 만난 거잖아요. 대충 뭐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지금 망할 지경을 만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사울이 뭐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울이 뭐 백성들한테 착취하거나 권력을 막 휘두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고작 제사 드린 것 가지고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평가까지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나치지 않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반감이 들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죠. 이런 마음 자체가 스스로를 옳게 여기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타협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이건 좀 생각해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칼에 잘라서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망령되게 행동한 것인가? 그 뒤에 보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 같아요. 사실 폭넓게 보자면 어떻게 사울이 왕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지적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급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린 거 아니냐,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행동에 대한 평가, 해석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혹은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기타 등등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또 가져야, 그래야 또 회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욱하는 마음으로 혹은 반항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반응하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뒤에 사무엘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뒷부분이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울은. 그렇지만 사무엘이 분명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 믿음으로 가는 길과 불신앙으로 사는 길, 두 가지 길을 네 앞에 내가 주었었는데 그 중에 네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너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만작다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천만에 그것 말고 다른 길도 있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어도 믿음으로 행동했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영원히 나라가 세워지는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될 텐데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악한 길을,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굉장히 탄식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 길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포하죠.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두 가지 심판을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첫 번째 심판 선포가 14절 맨 앞에 나옵니다. 14절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이 말은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왕의 나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길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영원하게 왕의 나라를 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선포를 했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참 턱없이 짧은, 그런 짧은 기간만 당신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 심판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조금 이상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을 때는 사울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도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손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원히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 선포하신 건 뭐냐면 네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직분을 곧장 뺏지 않으시죠? 죄를 졌기 때문에 사울에게 네 왕위가 길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너 당장 오늘 내려와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언제까지 왕의 직분을 감당하나요?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잖아요. 다윗도 고민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현재 왕으로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건 조금 그냥 간단하게 현실만 놓고 이야기하면 네가 죽을 때까지 왕위를 갖고 있겠지만 네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선포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가 받아야 될 복을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죄로 인해서 네 자녀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첫 번째 심판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셨던 복을 박탈하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특별히 손해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나에게 약속 주어진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만 놓고 보면 사울이 조금 잘했더라면, 사울이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요나단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나단이 더 큰 직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받을 수도 있었던 복을 박탈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식 세대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고, 네 자식 중에는 환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 뭐 주님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하네요. 내 평생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자식이 어떻게 되는, 나는 그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스기야가 그냥 끝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 세대,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건 심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만약 현재 이 상태로 가면 너희 때는 부흥과 은혜를 누리겠지만 너희 다음 세대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노년이 되고 흰머리가 되고 너희가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땅에 교회가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뭐 그렇든 말든 내 평생은 내가 은혜 받고 살 테니까 난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준 심판이 자녀와 관련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심판이 나와요. 그 뒤에 이거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14절 그 뒤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사울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현재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거든요. 그럼 사울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는가?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내용들, 살펴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죽을 지경을 만났죠. 너무너무 힘든 지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간단합니다. 죽을 지경을 만나도,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만나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 나오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극심한 고난을 만나봐야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전쟁을 만나봐야 돼요. 그 전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만, 아,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맞구나, 맞지 않구나 하나님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어떠하냐. 극심한 고통을 십수년 동안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죠. 그걸 다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울은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곧장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은 다음에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해요. 지금 사울이 만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다윗은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십수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되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렇게 복을 선포하시죠. 이게 참 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심판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미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의 지도를 삼겠다. 결국 이 두 번째 심판은 사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직분을 박탈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너에게서 박탈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딱 한 가지만 박탈하십니다. 직분만 박탈하십니다. 자, 그럼 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사울은 갖고 있던 돈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한 푼도 안 잃어버렸어요. 갖고 있던 건강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도 펄펄 날아다녀요.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속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건드리세요. 그건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뭐 그거 쓰든 말든 난 관심 없다. 그러나 너에게서 내가 직분은 빼앗아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너도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심판과 똑같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 이게 무슨 심판이 되겠습니까?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왕위를 빼앗기면 나중에는 권력도 또 부도 사라지게 되겠죠. 더 많이 얻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어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무겁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심판 선포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가지 심판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네 자식에게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자녀는 네가 받았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첫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두 번째, 네가 받은 직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돈, 아, 내가 그건 뭐 별 관심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건강, 뭐 그것도 그냥 내가 내버려 둘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행하셔서 직분을 빼앗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나는 멀쩡한가 보다, 나는 심판받은 건 아닌가 보다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죠.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떠납니다. 길갈은 사울왕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잖아요. 사울도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할 지경인데 아직 전쟁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사무엘이 왔다가 너는 심판받은 왕이니 네 알아서 해라 하고서 내버려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행동 안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울은 그 선포를 들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불행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담고 있으니까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내일 그 다음에 또 연달아 나온 본문에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면,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심판 선포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불신앙으로 행동하면 이런 심판을 듣는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건 비단 사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적용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만 하셨습니다. 아직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이 심판이 성취가 될까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는 하셨지만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몇 살에 죽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최소한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이 더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십몇 년의 시간은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아직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도 못했거든요. 다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십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십수 년이 지나야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선포만 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아직 십몇 년 동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막 온갖 저주를 쏟아부으셨어요. 네 자녀는 복받지 못할 거야. 너는 직분을 박탈당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식품을 막 선포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 자녀에게 내가 다시 복을 주마. 너에게 직분을 회복시켜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냐면 이 심판 선포를 듣고 나서도 사울이 여전히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엄하게 듣되 그러나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생각했으면 꼭 기억했으면 제가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 또 나도 버림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나 우리 형편을 살펴보면 아직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얼른 회개하고 다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간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우리의 길로 삼아서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혹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이제서야 내가 회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먹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 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하고 그리하여 심판 선포 듣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현실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받았을 때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